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사단은 오늘 만찬 이후 8시 40분에 평양공항을 출발해 9시 5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특사단이 누구와 만찬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방북 결과는 내일 브리핑할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의 오찬에 대해서도 누구와 했는지 모른다며 다만 김 위원장과 오찬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는지 특사단에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말했고 면담이 잘 됐다고 하나라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서북부 이들리브의 반군의 마지막 거점에 대한 공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정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정부군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이들리브의 반군 거점인 지스르 알 슈그로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전날 러시아군도 공습을 단행한 곳입니다. 오늘 공습은 반군이 정부군의 군사작전에 대비해 주요 다리를 폭파한 뒤 이루어졌다고 인권관측소는 말했습니다. 터키와 국경을 맞댄 이들리브에는 현재 반군 세력과 민간인 300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들리브에서 심각한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오는 7일로 예정된 러시아와 이란, 터키 등 3개국 정상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초강력 태풍 제비가 강타해 10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물에 잠겨 폐쇄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는 승객 3천여 명이 고립됐고 공항 당국은 배를 이용해 승객들을 인근 고베 공항으로 운송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오사카 남부 해상 인공섬에 위치해 있으며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도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항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근 주요 도로와 철도 등도 태풍의 영향을 받아 폐쇄됐고 약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미국과 파키스탄이 최근 군사 원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고위급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진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도 동행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공식 회담 뒤 최근 취임한 임란칸 신임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 내용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우드워드의 책은 이미 매티스 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이 반박했고 신뢰를 잃었다며 인용된 내용은 사기와 대중에 대한 속임수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와 CNN은 우드워드 기자가 오는 11일 발간할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책에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로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을 미친 도시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켈리 비서실장은 성명을 통해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와 정책,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흠집내고 정부의 많은 성공들을 방해하려는 또 다른 애석한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서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FA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매우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회의를 통해 열병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10개국의 가축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운동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WHO의 권장 운동량, 즉 일주일에 최소 150분 또는 격렬한 운동 최소 75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구가 14억 명으로 세계 성인 인구의 약 28%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을 포함한 영국, 뉴질랜드 등 서구의 부유한 나라들에서 운동 부족 비율이 크게 늘었고 운동 부족이 심각한 나라는 대부분 아랍 국가였다는데요. WHO는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앉아서 하는 일이나 취미가 많아졌고 기계나 운송수단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힘이 쓸 일이 별로 없지만 빈곤 국가에서는 이동하거나 일을 할 때 더 많은 근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일수록 운동 부족 비율은 더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WHO는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 당뇨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여성의 운동 부족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며 여성들의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6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북부 산지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30도, 신의주는 18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도에서 28도, 함흥은 14도에서 3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햇살이기에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노래하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합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서 국내외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고요. 브라질 국립박물관에 얼마 전에 큰 불이 났는데 브라질 시민들이 정부에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주재한다고요?
네, 이달 말 유엔 총회 때 이란 문제를 다룰 안보리 회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직을 맡았는데요. 유엔 규정에 따라서 이란 대표의 참석도 허용할 것이고 원한다면 이란 측에 발언권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가 언제 열립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리 회의는 26일로 예정됐습니다. 이 총회 전체 일정 개막은 18일인데요. 이 각국 정상들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모이는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안보와 경제,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세계 현안을 다루는 회의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안보리에서 다룰 주제 중 하나가 이란 문제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국제법 위반 사례들과 이란에 의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을 주로 논의하겠다고 헤일리 대사가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이 회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큼 만일 이란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다면 2015년 이란 핵 합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에 이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해 제재 절차를 부활시키고 있는데요. 이란 측은 제재에 반발하면서 합의에 복귀하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상과 조건 없이 회담할 수 있다는 뜻을 지난 7월에 밝혔는데요. 이란 측은 핵 합의에 복귀하는 게 대화의 전제라면서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장에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성사를 예측하는 기사를 지난달 초에 이스라엘 언론이 실었는데요. 이란의 주요 매체들이 이 기사를 비중 있게 인용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자, 로하니 대통령이 총회에 참석합니까?
네, 유엔 관계자들은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번 총회에 올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지는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이란 외무부 관계자가 이 안보리의 대표로 나서서 미국의 입장에 맞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유엔 총회장에서 미국과 이란 정상이 회담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핵 합의 체결 이전인 2013년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이 역사적인 만남에 기대가 모였는데요.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최고조였던 때라서 굉장히 민감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과연 유엔 총회장에서 만나서 악수라도 할까? 또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오찬에서 짧게라도 대화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고 이 두 정상이 전화통화만 했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유엔 밖에서라도 미국과 이란이 정상 외교가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지난 1980년 국교가 끊긴 뒤로 미국과 이란 정상 간의 만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구촌 원에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경제 지원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월요일 중국 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약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세계 주요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도 세금을 걷어서 불필요한 데 쓰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을 돕겠다는 목적을 경제 지원에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 사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실상이 어떤지 아프리카 쪽부터 좀 살펴보죠.
네. 중국이 아프리카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한 차관이 12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차관,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니까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갚아야 될 돈인데요. 이게 고스란히 아프리카 각국의 채무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부분만 파악한 게 그 정도인데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고액 채무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돈을 빌린 아프리카 국가들이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최근에 돈을 빌린 나라들이 아시아와 유럽에도 많은데요. 특히 2013년 이후 일대일로 사업 참가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나라들이 이들 3개 대륙에서 8개 나라에 이르는 것으로 미 정책연구기관 국제개발센터가 조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당 국가들은 이 빚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해당 국가들에서는 이 대중국 채무 증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는 협력 사업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입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난달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귀국한 직후에 부채가 과도하게 느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200억 달러 규모 해안 철도 건설 또 20억 달러 규모 가스관 구축 공동 사업을 전격 취소시켰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과도한 대외 투자와 자금 지원 때문에 정부가 중국 안에서 돈을 써야 할 곳에 못 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 투입을 연설한 직후에 중국어 인터넷 공간에 반대 의견이 속속 올라왔는데요. 중국도 가난한 나라다. 그런데 누가 중국에 600억 달러를 줄 수 있나라는 요지의 글이 사회연결망 웨이보와 이동식 대화방 웨이신 등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작은 바보라는 필명으로 지식 검색 사이트 지후에 처음 올렸던 글인데요. 현재 이 글 원본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뭐 삭제됐다고 하니까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600억 달러면 4,100억 위안인데 이 돈이면 재정난이라는 중국 교육부가 3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적었고요. 세금을 모아서 남의 나라에 선심 쓸 돈은 있고 중국 국민에게 쓸 돈은 없는가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이 또 이어졌는데요. 중국의 지난해 공공부문 예산 지출을 보면 4,100억 위안으로 기초생활보장비용의 2.78배를 쓸 수 있고 기본 양로보험 보조비용의 2배, 사회복지지출의 6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부에 따졌습니다.
네, 자 그런 비판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비판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논설을 관영영자지 글로벌타임즈가 오늘 실었습니다. 강대국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라 안에서 권리만 앞세우면 앞으로 나가기는 커녕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힘들어진다고 글로벌타임즈는 강조했습니다.
네, 자 나라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규모 대외 경제협력을 계속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강대국의 의무라고 방금 소개해드린 말처럼 중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외신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로 파악되는데요. 우선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서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에 집중하는 것은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신식민주의라고 비판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 사건 파문이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요?
네, 200년 역사를 가진 브라질 국립박물관이 지난 2일 밤 화재로 잿더미가 됐는데요. 분노한 수백 명 브라질 국민들이 정부의 부실 관리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현장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브라질 당국은 결국 화재 현장 주변을 개방했습니다. 시위대는 국립박물관을 껴안는 듯한 모습으로 현장을 둘러싸면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네, 자 브라질 국립박물관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서민들이 분노하는 겁니까?
예, 브라질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박물관으로 꼽히는데요. 1818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의해 설립된 곳입니다. 미주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두개골 루치아를 비롯해서 무려 2천만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브라질 사람들의 자존심이자 역사적 유산으로 꼽히는 장소입니다.
네, 그런데 왜 불이 난 겁니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현지 매체는 지붕에 날아온 작은 종이 열기구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화재로 건물 옥상과 내벽이 무너져 내렸고요. 소장품의 90% 이상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50만 권의 장서가 보관된 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부속 건물에 소장된 유물들은 지금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박물관 안에 자동 소화장치 같은 게 없었습니까?
여러 언론이 자동 소화장치조차 없었다고 보도하는데요. 하지만 브라질 문화장관은 박물관 안에 이 장치가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장에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이 두 개의 소화전을 발견했는데 그나마 수압이 낮아서 제대로 진압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인근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데 실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민들은 박물관 측의 감독 소홀과 이 화재 당국의 무능, 또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의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시위자들은 대부분 리우 연방대학교의 학생들로 알려졌습니다.
네, 리우 연방대 학생들이 왜 특히 이렇게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겁니까?
예, 리우 국립박물관은 현재 리우 연방대학에 속해서 리우 연방대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만큼 큰 곳입니다. 리우 박물관은 현재 예산의 대부분을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정부가 박물관에 대한 예산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의 경우 박물관에 대한 정부 예산은 34만 6천 헤알, 미국 돈으로 약 8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일부 시위대는 복구와 개보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모금된 후원금마저 정부가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중입니다.
네, 브라질 정부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미셰우 테메루 브라질 대통령은 화재로 소실된 국립박물관 재건을 위해서 기업과 은행들로부터 긴급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직전 정권인 좌파 노동당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실바 전 정권의 책임이고 어쩔 수 없는 비극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브라질에서는 다음 달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번 화재 사건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 씨가 쓴 책 내용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했는데요. 하지만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책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흑인 여성 시의원이 중견 하원의원을 꺾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주자로 존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 씨가 쓴 책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는 11일에 나오는 책입니다.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란 제목이 달렸는데 몇몇 미국 언론이 미리 책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책에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밥 우드워드라면 미국의 전설적인 기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로 지난 1970년대 동료인 칼 번스타인 기자와 함께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서 당시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우드워드 씨가 이 번스타인 씨와 함께 미국에 상당히 존경받는 언론인이죠. 우드워드 씨가 이 백악관 전현직 관리들을 인터뷰해서 이번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인터뷰에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책에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몇 가지 눈길을 끄는 내용을 보면요. 먼저 존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로 표현하고 자신들이 미친 도시에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자료를 이해하는 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수준으로 평가절하한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과 참모들 관계는 어떻게 묘사됐습니까? 네,
주변 참모들하고도 문제가 많은 걸로 묘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버지니아 대학에서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말썽을 일으켰을 때 인종주의자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실망한 게리 콘 당시 국가경제위원장이 사표를 냈다가 나중에 철회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커지니까 여론에 굴복해서 말을 바꾼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말을 바꾸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인종주의자들을 규탄하는 연설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하자마자 곧바로 참모들한테 이 연설이 자신이 했던 가장 큰 실수이자 최악의 연설이라고 말한 걸로 또 책은 전했습니다.
네, 자 인종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연설을 한 걸 후회했다는 겁니까?
뭐 그렇게 들립니다. 또 라인스 프리버스 초대 비서실장이 말도 눈길을 끕니다. 프리버스 씨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방을 이 악마의 작업장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이른 아침이나 일요일 저녁을 마녀가 돌아다니는 시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우드워드 씨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이 행정부의 구태타 그리고 행정부 신경계의 고장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책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책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연이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책 내용을 부인하는 백악관 대변인 성명, 또 매티스 장관 성명, 켈리 비서실장 성명 전문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책에 주장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역시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군요.
그렇죠. 이 대통령은 인용된 내용은 사기와 대중에 대한 속임수로 만들어졌다. 다른 책이나 인용문들과 마찬가지다. 우드워드가 민주당 쪽 요원인가 이 현재 시점에 주목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쓰는 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왜 연방의회가 명예훼손법을 선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매티스 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은 성명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매티스 장관은 우드워드 책에서 자신이 했다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이 결코 자신이 하거나 자신이 있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켈리 비서실장은 자신이 대통령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어제 매사추세츠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치러졌죠.
그렇습니다.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후보 등을 뽑는 프라이머리가 진행됐는데 이 연방 하원 7선거구 민주당 프라이머리 결과가 특히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보스턴 시의원인 아얀나 프레슬리 씨가 이 마이클 카푸아나 현 의원을 꺾었습니다. 참고로 프라이머리라 그러면 올해 11월에 치르는 이 중간선거에 나가는 각 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7선거구 결과를 어떻게 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이 마이클 카푸아나 후보가요. 이 10선의 현역 의원인데요.
예.
흑인 여성인 프레슬리 후보가 이 카푸아나 후보를 꺾은 겁니다. 이 공화당에서는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프레슬리 후보가 매사추세츠주 사상 첫 흑인 여성 하원의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카푸아나 의원은 이번이 져서 현역 가운데서 예비선거에서 패한 네 번째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매사추세츠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진 게 지난 2014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프레슬리 당선자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아이스 또 이민세가 단속국을 해체하라고 주장하는데 진보 색채가 분명합니다. 거기에 또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국가 단일보험 체제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여성 후보가 현역 다선 의원을 물리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뉴욕주에서 중남미계인 올해 28살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스 후보가 역시 이제 10선인 현역 하원의원인 이 조 크롤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여성 후보나 젊은 후보 그리고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매사추세츠 예비선거에서 그 밖에 주목되는 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원의원 경선, 민주당 상원의원 경선에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 현 상원의원이 경쟁자 없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주지사 경선에서는 제이 곤잘레스 후보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에서는 찰리 베이커 현 주지사가 승리했습니다. 또 연방 하원 3선거구 민주당 경선에 이 한국계로 알려진 댄 고 후보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개표 결과 간발의 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달 사망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후임자가 정해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덕두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이 존 카일 전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이 카일 전 의원은 내년 1월 초에 끝나는 이번 회기까지만 위원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다수당의 위치를 되찾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벌써 다음 대통령 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누가 나올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심에 불을 지폈는데요. 지금은 폐기된 이란 핵합의 아버지인 이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출마를 생각하는 걸로 보인다면서 케리 전 장관이 나오면 자신에게는 행운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승리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케리 전 장관을 언급한 겁니까?
네, 케리 전 장관이 2일 CBS 방송과 회견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건데요. 케리 전 장관은 지금 벌써 대선을 얘기하는 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라면서 일단은 올해 중간선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출마하지 않겠다, NO라고 확실히 말하지 않아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가 본데요. 자, 케리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 일일이 트윗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일 CBS 방송에 다른 프로그램에 또 출연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여기서 자신이 공직에 다시 출마할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간선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케리 전 장관은 이미 대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이었죠. 이 재선에 도전하는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에 맞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상원 동료였던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해서 같이 뛰어들었는데 부시 대통령한테 졌습니다. 그 뒤에는 오바마 행정부 2기 때인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국무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네. 자, 케리 전 장관이 일단 기대를 낮추려는 모양새인데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또 어떤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출마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데요. AP통신은 한 측근 말을 인용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올해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1월경에 가서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출마를 고려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남 보 바이든 씨가 뇌종양으로 사망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나서지 않았는데요. 당시에 대선에 나가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나중에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외에도 또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치인들이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도 민주당 주자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샌더스 상원의원은 몰래 무소속이지만 지난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경선에 도전해서 젊은 층의 높은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자, 지금 이름이 나온 이들 지지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하버드대학교 미국 정치학센터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과 공동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32%로 1위입니다. 2위가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으로 나왔는데 18% 지지를 얻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3.6%로 3위, 워런 의원이 10%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저 워런 의원이 만 69살이니까 아직 70이 안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70대네요.
그렇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75살, 샌더스 의원이 76살, 케리 전 장관이 74살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다들 중앙정치권에서 너무 오래 활동한 경력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기성정치인 인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또 최근에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원 가운데 70% 이상이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고 답했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노래입니다. 내가 만든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연인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들어보시죠.
I know just how to whisper and I know just how to cry. I know just where to find the answers, and I know just how to lie. I know just how to fake it, and I know just how to scheme. I know just when to face the truth, and then I know just when to dream. And I know just where to touch you, and I know just what to prove. I know when to pull you closer, and I know when to let you loose. And I know the night is fading, and I know the time's gonna fly. And I'm never gonna tell you everything I gotta tell you, but I know I gotta give it a try. And I know the roads to riches, and I know the ways to fame. I know all the rules, and then I know how to break them, and I always know the name of the game. But I don't know how to leave you, and I'll never let you fall.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Every time I see. nothing at all. Out of nothing at all.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한국 강원도에 있는 춘천이라는 도시는 호반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이 호반은 호수의 가장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반의 도시 하면은 호숫가의 도시라는 뜻이겠죠. 춘천이 호반의 도시라는 이런 예쁜 별명이 붙은 건 춘천에 강과 호수가 많아서라고 해요. 그런데요, 미국에도 호반의 도시라고 불러도 결코 손색이 없을 만한 곳이 있습니다. 아니, 손색이 없는 게 아니라 불러마땅한 그런 곳이죠. 바로 미네소타주인데요. 호수가 자그마치 만 개가 넘는 곳입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미네소타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입니다. 이 중서부에 있는 주라면 당연히 미국 땅의 가운데 그리고 서쪽쯤 자리 잡고 있는 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미국 지도를 펴놓고 보면 가운데보다는 살짝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특히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어서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북부 지역 이렇게 불러야 맞을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네소타주는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시간 등 다른 10여 개의 주들과 함께 중서부 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라는 말은 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하늘에 빛을 띤 물 이런 예쁜 뜻이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미네소타는 물과 관련이 많은 주인데요. 일단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있는 다섯 개의 거대한 호수, 이 5대 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깊다는 슈페리어 호와 접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호수가 만 개도 넘는다는 겁니다. 호수가 천 개, 이천 개만 돼도 많다고 할 텐데 그것도 한 개 주에 호수가 만 개도 넘는다니 실감도 잘 안 되실 텐데요. 미네소타 주립 역사 연구소의 케이트 로버츠 연구원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Land of 10,000
lakes. 미네소타는 만 개의 호수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만 개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4헥타르에 달하는 호수만도 12,000개에 달합니다. 만 개의 호수라고 하는 건 그냥 말하기 쉽게 대표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미네소타에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주민 우드로 변 씨 얘기도 들어볼까요?
강도 미시시피강 큰 강이 있고 또 호수도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한 5분만 드라이브해서 나가면은 호수를 뭐 여러 개 이렇게 바로 만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다운타운에서 어느 건물에서든지 보면 호수가 보이게 돼 있어요.
들으신 것처럼 미네소타주에는 유명한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미시시피 강 그러면은 미시시피 주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미시시피 강은 사실은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 작은 호수에서 발원해서 장장 3,700km가 넘는 긴 거리를 남쪽으로 흘러가서 마침내 미국의 제일 남쪽 멕시코만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미시시피강의 수원이 바로 이 미네소타주인 거죠. 미네소타가 미 연방에 가입한 건 1858년 32번째로 미국의 주가 됐는데요. 케이트 로버츠, 미네소타 주립 역사 연구소 연구원의 도움말입니다.
We were officially made a state in 1858.
미네소타주는 원래 미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사들인 루이지애나 영토의 일부였습니다. 미네소타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주들과 북부주들만 갈라져서 싸운 게 아니라 미네소타주 안에서도 심한 내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인 다코다 인디언 부족과 유럽 정착민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피 흘리는 싸움을 한 끝에 다코다 인디언들이 미네소타주에서 추방됐죠. 인디언들과 잘 지내야 했는데 사실 미네소타 주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역사이자 아픔입니다.
네, 미네소타주의 면적은 22만 5천 제곱킬로미터,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12번째로 큰 주고요.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560만 명입니다. 주민의 80% 정도가 백인이고요. 흑인이 6.5%, 아시안이 5%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사계절이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북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겨울이 좀 길고 추운 편입니다. 여름 평균 섭씨 20도 정도, 겨울 평균 영하 11도 정도인데요. 주민 우드로 변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미네소타 위도가 북한의 그 압록강과 두만강하고 여기하고 그 위도가 같습니다. 개마고원하고 꼭 같아가지고 아주 추운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미네소타주의 이 추운 날씨가 한국과 인연을 갖게 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네, 한국전 당시에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혹한기 한국의 전장을 견딜 수 있는 병사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본국 정부에 요청해서 이 미네소타주 사람들이 대거 차출됐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국전에 참전한 미네소타 군인이 약 10만 명으로 전체 참전 미군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미네소타주에는 한국전과 관련된 기념비나 기념물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네소타주는 한국 입양아들이 유난히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미네소타 주민 우드루 변씨 얘기입니다.
여기서 10만 명이나 한국전에 참전 그 용사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쟁 말기에 한국 고아들의 참상을 보고 와서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한국 고아들을 입양하자 하는 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또 여기 Children's Home Society라고 하는 입양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입양을 아주 주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네소타주에는 한국계 입양아가 약 2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한국과의 인연으로 미네소타주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려는 열기가 꽤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네소타주의 주도는 세인트 폴이라는 곳인데요. 워낙 춥다 보니까 겨울의 도시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에서 가장 큰 도시는 물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미니에폴리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종종 이 두 도시를 쌍둥이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네소타주의 주요 산업은 어떤 게 있는지 케이트 로버츠 연구원 도움말로 알아보시죠.
Historically, we're probably best known for our natural resources, the wheat and the flour.
미네소타주는 역사적으로 밀과 밀가루 생산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미네소타주는 미국의 유명한 곡창지대 중에 하나거든요. 거대한 밀밭이 정말 많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절반가량이 다 이런 농장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제너럴 밀, 그린 자이언트 같은 식품회사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네소타주는 깡통햄인 스팸으로도 유명해요. 2차 대전 때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생산됐습니다. 뭐 광고나 의미 없는 이메일을 스팸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미네소타주는 또 목재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벌목은 미네소타주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배경에는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등 삼림이 풍부한 유럽 이주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우드로 변 씨는 얘기하네요.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주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고요. 사회 복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람들이 보면은 세금 내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어서 그 돈 가지고 좋은 병원과 좋은 그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지어가지고 해놓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런 곳이에요. 삶의 질도 제대로 구가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균형 잡힌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네소타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수입, 안전성, 교육 수준, 도덕성 등을 고려할 때 늘 살기 좋은 순위 안에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춥다 춥다 하면서도 이 미네소타주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미네소타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함께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만 개의 호수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네소타주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최근 Crazy Rich Asians라는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모든 주요 배역을 아시아계 배우들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오늘은 영화 Crazy Rich Asians에 대한 트윗 한번 살펴볼까요? Crazy Rich Asians exceeds expectations, making $34 million over its five-day opening and taking the top spot at the box office. Crazy Rich Asians는 예상을 초월하고 상영 5일 만에 3,400만 달러를 벌면서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Exceed는 넘다, 초과하다 또는 초월하다는 뜻이고 expectation, 예상, 기대라는 말입니다. Exceed expectation는 기대를 초월한다는 이야기인데요. Crazy Rich Asians exceeds expectations. 이 영화가 예상을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Exceed, exceed, exceed. 넘다, 초과하다. Expectation, expectation, expectation. 예상, 기대. Make는 무언가를 만들다는 뜻이죠. Make money 하면 돈을 벌다는 뜻입니다. Making $34 million over its five-day opening. 상영 5일 만에 3,4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이야기죠. Make money. Make money. Make money. 돈을 번다. Top은 꼭대기, 맨 위 또는 최고라는 뜻이고 spot는 자리입니다. Taking the top spot at the box office. 는 박스 오피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최고 흥행 기록을 냈다는 뜻입니다.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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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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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Crazy Rich Asians exceeds expectations, making $34 million over its five-day opening and taking the top spot at the box office. Crazy Rich Asians는 예상을 초월하고 상영 5일 만에 3,400만 달러를 벌면서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Crazy Rich Asians에 대한 트윗 한번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5년 9월 5일 오늘, 일본과 러시아 간의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조선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한 해 전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면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를 여력이 없어지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1905년 8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 항에서 일본과 러시아 간의 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 배상금과 영토 분배 문제에 관해 논의하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05년 오늘 두 나라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남만주 철도와 사할린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조선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특권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포츠머스 회담을 중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97년 9월 5일 오늘 한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와 자선 활동에 헌신한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Mother Teresa is dead. That report coming to us from radio.
향년 87세였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은 엿새 뒤인 9월 14일 거행됐고 그녀의 유해는 그녀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 군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1910년 마케도니아에서 알바니아계 부모의 딸로 태어난 테레사의 본명은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였습니다. 보야지우는 18살에 수녀원에 들어가 로마 가톨릭 수녀가 된 이후 이름을 테레사로 바꿨습니다. 테레사는 이후 인도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캘커다시에 산재한 빈민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곳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런 참상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테레사 수녀는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수녀원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해 평생 가난한 이와 집 없는 이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후 1979년 마더 테레사는 세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